5월 20일은 올해의 2018년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4월 1일이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로 이제 일곱 번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 제자들이 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교회가 바로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일들을 해냈죠. 오늘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저에게 마음은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몇 주 동안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와 성령에 관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까닭도 사실 기도함이죠. 이 기도의 이유도 다 다양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병낫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에 그 사모함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기도의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양한 법입니다. 성경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자리와 관련해서 요나를 잠깐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나가 언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를 보면 4장까지 있죠. 네. 성경에는 요시가 많아요. 요나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네 요시아도 있고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시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이 말썽이 많았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죠.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기도했다는 얘기는 딱 한 군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절로 이제 두 구절이고요. 어디에 나오죠?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기도했냐? 그의 기도의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삼켰는데 여전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은 피노키오를 제외하고 네, 요나가 사실은 유일하죠.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월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월이 뱃속이에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스월의 뱃속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선에서 사실은 있었던 사람이 이 생과 저 생의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나의 얘기로 얘기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뱃속까지 내려온 그런 여러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가게 됐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는 세상의 끝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세상 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가 결국 간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 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하길 원하다가 나도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도착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되지 않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정말 아둥바둥해도 살똥말똥하다가 오히려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가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기도가 주의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에 도달한다는 이 간증을 요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아난 거예요. 육지에 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치 나를 물고기 뱃속에 갇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애호싸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제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여러 군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2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비유. 그의 첫 번째가 바로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예요. 다른 두 가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끈질긴 간청,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또 18장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예수님.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5절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 보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고 나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복된 가정이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길까요?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일까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많이 또 하셨고 또 이제 제가 수요정례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얘기할게요. 주기도문을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예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C 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게요. A, B, C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 B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굉장히 태양열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낮을 피해서 저녁 무렵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B의 집에 친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A가 B의 집에 자기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밤늦게 이제 들어가 보니 이제 저녁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좀 빵 좀 나오. 밥 좀, 우리 식으로는 밥 좀 나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B가 마침 갖고 있었던 빵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배고파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너 굶어라. 저녁에 굶으면 다이어트도 좋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결국 그 당시 중동의 문화 가운데 환대의 문화,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손님이 오면 잘 접대를 해줘야 돼, 최대한.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런 문화의 또 풍습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근처에 있는 친구 집 C라는 친구 집에 갔어요. C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하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문 좀 열어줘. 이게 밤늦게 이제 이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얘기 대답을 했겠죠. 내용인 즉 뭐예요? 빵 세 덩이만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친구 씨는 이거를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네, 너무 와도 늦게 온 거예요. 한밤중에 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요즘처럼 애들 방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른 방 따로 있어가지고 각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더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같은 1층에 옆에 축사 즉 말이나 소 같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잠자리가 세팅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떡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거부예요. 근데 성경은 결국 이 B라는 친구가 C로부터 빵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오늘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감안해 보세요. 내 친구라고 해서 내 친척이라고 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요청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 빚보증 한번 서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을 친척 찾아가 보세요. 쉽게 거기 사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 한두 푼 정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워줄 수 있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담된 액수를 빌려달라 혹은 빚보증 좀 서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친구라서 해줍니까? 친척이라도 해줍니까? 그래? 넌 내 친구라 해줄게. 넌 내 조카니까 해줄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열만해요. 그런 것을 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경우도 피해를 큰 피해를 배운 경우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친구라고 해서 친척이라고 해서 요구를 들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빵을 얻게 되는가?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즉 벗이란 이유 때문에 벗이 요청하니까는 즉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하도 요청하니까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가 그럼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 이게 저는 이제 기도에 관한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끈질기게 하나님 오늘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뭐랄까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라 할 때로 두드러지지 않아. 겨우겨우 얘기하고 간청하고 체면몰수하고 때로는 두 손 싹싹 빌어야만이 겨우겨우 얘기해야만이 그제서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야. 요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8절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체면몰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빌어야 마치 선심 뜻이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라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조금씩 의미가 뉘앙스가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 요지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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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번 한 거예요. 열심히 정말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응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사랑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는 법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어떤 한 조사가 있었는데 초중고생 38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SNS 쉽게 말하면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거 얼마나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얘기 들었더니 여러분 2시간 하는 학생이 56%고요. 1시간 이상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중고생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 SNS를 하는 사람이 10이면 7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다를까요? 어른도 제가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카톡도 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 기도하되 안이 안 나는 건 사실은 변명입니다. 그러면 왜 안 할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죽이는 시간인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죠. 그 교만함을 제어한다는 게 영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련한다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가 뭐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심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는 기도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만 하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분은 기도가 재미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왜 열심히 하는가? SNS는 재밌거든요. 쉽거든요. 손가락 하나면 모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생활이에요. 근데 기도는 사실은 훈련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사실은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거스리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번 달에 우리 문화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이 독서 토론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요가 책 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요. 조정민 목사님이 왜 기도하는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지연시키시죠. 기도의 자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송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 써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하면 발산하세요. 발산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이 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주 탁월한 화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분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멋진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화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발산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세상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요. 뭐 한다고요? 반사해요.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면 찾도록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주시는 귀한 축복,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13절을 보시면 바로 또 하나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5절부터 8절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고, 9절과 10절은 일종의 하나의 경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고, 11절부터 13절은 또다시 하나의 비유예요. 내용은 이거죠. 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냐? 엄마가 있냐? 그럼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좋은 거 주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죠. 자, 우리 한번 11절,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생선, 알,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거겠죠. 생선, 그 당시 보편적으로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했더니 자식, 부모 가운데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냐. 왜 갑자기 뱀이 느닷없이 튀어나왔는가 하면, 가끔가다 이제 이 뭐랄까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물뱀이 좀 잡히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린 물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주지 않고 그물에 걸린 물뱀을 주는 부모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즉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왜 전갈이 또 나왔는가? 아마도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전갈이 뒷뒤에 있는 꼬리를 이렇게 말아서 있는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달걀과 같은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과 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생명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심령이라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좋은 것을 주고자 했을 때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게 뭘까? 자식에게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리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이 보기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뭐냐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좋은 게 뭐냐? 그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좋은 것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혜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닉 브이지치라고 하는 아마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만난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닉 브이치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지가 없는 거예요. 사지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약간 뭐 이제 그의 말로 따르면 이 닭에는 조그만 이 발가락 같은 거 하나만 있어. 예. 네. 근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팔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팔이 있는데 나는 다리가 없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발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나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좀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없어. 남들은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다 얻는 것 같은 나는 그걸 못 얻어요. 이 자리에 아이를 못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남들은 뭐 아이를 잘 갖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왜 결혼해도 3년, 5년, 10년 돼도 못 가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였어요. 신발을 사다 놓고 발이 생겨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이 생겨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내 발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리도 없고 발도 없는 그를 멀쩡한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온 열방에 다니면서 온 열방에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No arms, 나는 팔이 없습니다. No legs, 나는 다리가 없습니다. But, 그러나 No worries,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메시지예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봐라 나는 팔도 없고 다리가 없지만 난 염려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팔도 있고 다리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을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고 너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너희들은 슬픔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은 그 사용하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닉 브이치치야말로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생각을 해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팔이 없습니다. 나는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위축되고 축소되고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 많이 달라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에 선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조용민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제 자꾸 이걸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읽어보시고 그 문화사역부가 하는 이 독서 토론을 한번 가보시라고 좀 저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 수준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얻는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 수준의 지혜만 얻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와 사환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침입해 들어왔어요. 성경을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온전히 쫙 이 엘리사가 있는 것을 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와서 보니까 온통 자신의 적군들이 자기를 뺑 둘러싼 거였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가봤자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세상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밖에 안 보여요. 성경에 그래요.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아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사환이 본 거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둘러싼 적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고 사방을 둘러보면 적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적들보다 훨씬 강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봅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고, 그게 기도가 기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주님, 이 세상에 내가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지만 내 눈이 열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